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은 산과 흙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히브리서를 받아봐야 했던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저들이 예수를 믿어서 가지고 있는 보상들이 구약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상들보다 별로 나을 게 없다 혹은 더 못하다는 회의와 또 그 불안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여기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신약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특권들이 구약 성도들이 가진 것과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하고 더 우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8절에서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고 있는데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셨던 그리고 그 앞에 모였을 때 구약 성도들의 지위는 심판관 앞에 선 신분이었다 이겁니다. 거기는 두려운 곳이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모세마저도 떨고 그 산에는 짐승이라도 올라갈 수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지금 시온산은 신약 성도들이 초대받고 그 앞에 선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좌정하신 곳이 아니고 부모로서 좌정하고 계시는 가정 같은 곳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하늘의 예루살렘에 부모를 모신 자녀로 또는 부모가 그 자녀를 불러 모은 가정으로 그 모여서 있습니다. 거기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 구약 성도들이 신의 산 앞에 섰을 때는 거기는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서시사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에 저촉되는 자는 다 심판하는 분으로 그 신의 산에 좌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 신의 산을 더 선호하는 것은 거기는 초월적인 능력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 때문에 모름지기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이 두려움, 초월적인 힘이 아닌가 하는 그 우리 못난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는 종교에 대한 오해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속에는 신약 성도들이 가진 특권과 영광이 어떻게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것이냐를 이제 파헤치는 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보십시다.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 중에 본질적으로 가장 구약 성도들과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5절에 소개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는 대목입니다.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근본적인 그 관계의 본질은 부자지간이 가지는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거기는 공포가 없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물론 구약 성도들로 본질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이 표현하려고 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두려움일 수밖에 없다. 그 기준은 율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구약이 표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공포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다르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방자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웠던 것과 신약 성도들이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것은 전혀 그 본질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사이는 두려움과 공포의 차원이 아닐지라도 공포와 본질이 다르지만 더욱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좀 연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연애했던 시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상대방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실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무섭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저는 이제 작년에 이 50견을 알았는데 이상하게 오른쪽 어깨를 앓지 않고 왼쪽 어깨를 아팠습니다. 근데 보통 50견을 앓는 이들보다 좀 더 심하게 아파서 왜 그런가? 이제 그 생각하는 중에 특별히 내가 영적으로 잘못한 것이 있는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이게 무엇 때문인가? 생각하다가 그 원인을 발견한 것이 연애 시절에 그 차를 타고 먼 길을 여행을 가고 나르면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쪽에 기댔었어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나요. 그니 그 무거운 돌을 여기 이고 다녔으니 그게 안 상했겠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연애하던 시절에는 이게 부서지거나 피가 안 통해서 썩으면 썩었지 어깨를 못 뺀다고요. 그렇죠? 그게 무슨 무서워서겠어요? 사랑이란 공포나 두려움보다 더한 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 가시면 신약성경 392페이지 요한 1서 4장 18절에 이런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과 갖는 그 관계의 본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 자녀된 관계가 사랑으로 묶여진 것이고 공포와 두려움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언젠가 소개했죠?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신앙상의 그 초보일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땡땡이 치고 등산을 가면 가는 시간 내내 두렵죠. 이 차가 뒤집히지, 이 차가 뒤집히지. 안 뒤집히면 산에 올라가면서 배군대가 무너지지, 배군대가 안 무너지면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체하지. 그래도 안 체하면 집에 와서까지도 괜찮으면 그래도 두렵죠. 이럴 리가 없는데 해서 나중에 자수해요. 다 하나님 제가 자수합니다. 제가 원래 내는 헌금보다 세 배를 오늘 바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요. 너 오늘 땡땡이 쳤냐? 좋다. 너 오늘 건강하게 하루 잘 쉬어라. 그게 너 복 아니다. 그러나 네가 그걸 원한다면 너 건강해라. 그리고 누구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라. 그렇게 하시지. 하나님, 너 나를 외면하고 백운델가? 너 백대 맞아라. 이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뭘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 말 안 들으면 너 그럼 못 쓴다. 그러니까 너 눈깔 뽑아라. 그러지 않아요. 어느 부모가 그래요. 그러나 철이 들어서 보면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 중에 김혜자 씨 글이 나왔어요. 그 옛날 자기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그랬대요. 야, 이쁘다, 너 이쁘다, 너 신부 그 차림한 거 이쁘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 시집 가는 거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렇게 알았대요. 나중에 애 키워보고 시집 보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요. 아버지가 그 딸이 그 딸들 다 키워야 소용없다니까요. 시집 가면 그냥 여태껏 길러준 아버지 부모 다 생각 없이 자기 좋아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눈물 보이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이쁘다 이쁘다 그런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그때 아는 거죠. 우리가 지금 가지는 신약 성도로서의 그 특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 보호와 복주심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우리는 결단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이나 공포라는 것을 떠올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있다고요. 우리는 철부지예요. 우리는 못난 짓을 해요.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가끔은 배반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집 나가면 그래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 그 돈 갖고 와서 제발 싸구려 사 먹지 마라. 너 그 위험한 데 가지 마라. 그리고 돈 다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라. 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혹시 우리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는가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그 시절 신의 산 앞에서 불붙는 산과 나팔소리 앞에서 섰던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떤 지위와 특권 속에 있는가를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에 속해 있다 이런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란 뭘까요? 장자란 옛 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그 특권을 가지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업을 잇는 특권이 있어요. 그 이름과 그 재산과 그 지위를 잇는다 말이죠. 차남, 삼남하고는 다르죠. 장자들은. 우리는 말하자면 그런 지위에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보통 천국에 가면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그런 곳에 가요. 그런 복된 환경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아요. 장소로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통치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권을 물려받는 자리에 들어가요. 놀랍지요? 에베소서 1장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럽니다. 18절 다시 보세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표가 어딘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 이게 수사학적으로는 이게 매끈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렇게 최상급을 줄줄이 갖다 붙이는 법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목표하시는 자리가. 우리가 얻은 바 구원, 신약 성도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운명과 그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거죠.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가졌던 신앙의 그 어떤 시험거리들, 불안감, 미처 깨우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구원의 특권들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내용을 소개하는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우리가 갖는 신앙의 초월적인 힘의 과실, 불붙는 산, 모두가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초월적인 공포감, 나팔소리 같은 이런 식의 것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고 온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려는 하늘 아버지의 결제에 동참하는 지위가 우리의 지금 지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자로서 어떤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기관총이죠. 돈이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 같이 총을 갖고 칼을 갖고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보상이 적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로 뭘 가졌는데? 인감 도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총칼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제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고 있고 게다가 우리 아까 본 바 같이 장자들이 총회와 교회의 회원이라고 그러죠. 교회는 뭐죠? 계속 봅시다.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모든 정세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주관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가,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리신 그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이 조직이 아닙니다. 이 건물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교회는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별할 때는 성도라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땐 성도라 그럽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묶었다라고 얘기할 때는 교회라 그럽니다. 23절을 다시 보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 그래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입니다. 의 충만은 누굽니까? 근데 교회입니다. 다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이 그의 충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랍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분리돼서는 혼자는 충만하시지 않겠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만 충만을 누리시겠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그의 몸입니다. 우리를 떼어놓고는 예수님은 홀로는 충만하시지 않겠답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양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도들이 가진 바 복된 지위요 믿는 자 되어 가진 바 보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더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린 누구라고요?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 성도들은 뭘 가졌었다고요? 총칼을 가졌고 나팔을 가졌습니다. 우리는요. 인감 도장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셉니까? 열쇠도 열쇠 나름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는 턱없이 어떤 식으로 종교를 동원하느냐 하면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삼고 이 세상의 것을 해결하는 일에 종교를 동원합니다. 복수를 하고 자기를 확인하는 일에 종교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고 인격과 성품과 고급한 수준과 내용에서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다스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키우십니다. 마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기 위하여 그를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가두었었던 것 같이 우리의 현실 신앙 형편은 어렵기 짝이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요셉이 결국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는 자리에 이른 것 같은 실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실제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고 우리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자리에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결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장 21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뭘 하려고 하는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적 차원에서의 무슨 특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보상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지금 준비되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고급하고 영광스러운 모든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내용에 우리를 채우고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못해 보일 수 있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말이죠. 여기에 지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이 만일 세상적인 보상을 요구한다면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디로까지 연장되느냐 하면 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복됨은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림피니라. 우리가 선 것은 시내 산이 아닙니다. 시온 산입니다. 거기는 장자들의 총회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안에 있는 곳이요 아벨의 피보다 낫게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선 자리입니다. 그게 뭐예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 이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그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우리를 그 자식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열심이 있을 수 있는가? 이보다 더 큰 희생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았는데 무슨 희생을 더 아끼랴?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으로 삼은 것보다 더 큰 희생은 남은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 열심보다 더 큰 열심을 필요로 하는 건 남은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 큰 정성과 대가를 치르고 너를 그의 자녀 삼았는데 그 다음에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그의 자녀 삼았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너에게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왜 열심이 없고 정성이 없고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이 얘기입니다. 그때 시내산에서 나팔을 불며 흑은과 흑암과 불붙는 산 속에서 위험과 두려움으로 경고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희생으로 너를 그의 자녀 삼은 존재 아니냐? 왜 하나님이 너에게 관심과 열심과 정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그때 나팔 소리와 불 붙는 산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비교할 수 있더란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겁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합니까? IMF가 뭡니까? I am faithful 아닙니까? 뭐이 겁이 납니까? 그죠?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손해본 게 뭐냐? 부족한 게 뭐냐? 가만히 생각해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갖고 있는 특권과 영광과 지위를 보라. 무엇과 이걸 바꾸며 무엇을 보고 불평하며 무엇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제 쓴 것인지 아십니까? 로마의 정복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로마 황제의 핍박의 대상이 되고 미움의 대상이 되고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전통적으로 믿던 구약 신앙으로부터 예수를 믿어 신약의 성도가 된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처지에서 이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가장 힘든 때 이 서신이 쓰여집니다.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가 보라. 너희들은 시온산에 있으며 하늘 예루살렘에 있으며 거기에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으며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값주고 산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을 모시고 섰고 그의 복된 인도와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왕의 훈련을 받고 있는 존재니라 라는 서신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서신을 어쩌면 그때만큼 어렵진 않습니다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조건 속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특권들은 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여기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세상에서 어렵다고 이것이 깎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르게 하려는 그 부르심의 소망에 기이한 것,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여러분 영 안을 뜨고 확인하셔서 감사와 승리와 사랑으로 여러분 신자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확인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도울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는 일에는 거룩한 것과 영생에 속하는 것과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만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크는 과정에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힘을 분리해야 하겠고 확인해야 겠고 그 힘을 입어야겠습니다. 주여, 주의 자녀된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능력 아래 있으며 그 복된 훈련을 받고 있는 줄 깨닫게 하사 자랑하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충성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존재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이 우리의 주변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